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방황의 세월을 낳게 되었는가를 신명기라는 다시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상 형식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설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그와 같은 조상들의 실패, 실수를 거듭하거나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뜻으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5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에서가 등장을 하죠. 그 첫째, 에서의 후손들과 다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 또한 군데 볼까요? 9절.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가 설교 형식을 빌려 상기시키는 것은 어떤 기억을 회상토록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또 모압 족속과 다투지도 싸우지도 말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이 족속은 없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겐 더 편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싹 정리하고 처치하고 가면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웬 까닭인지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두라 그 말이에요, 두라.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이 밭에 나갔다가 가라지를 발견했어요. 주인에게 이거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 그러죠? 둬라, 둬라. 추수 때 골라서 뽑으면 되니까 그거 괜히 뽑다가 알곡도 다친다, 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는 싹 멸절할 걸 명령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건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둬라. 이게 정말 헷갈려요. 오늘 이 의미는 뭘까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아,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 민수기. 24장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모압과 에돔이 등장을 하죠. 에서의 후손, 에돔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결국은 다 멸절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두어도 마지막 날에는 다 멸절될 영역들이니까 너희들이 손대서 싸우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신명기로 다시 갑니다. 신명기 1장으로 다시 가서 2장이죠? 2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에서를 향하여 두라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이 족속들을 그냥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평양을 건너서 물고기를 수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의 신선도입니다. 큰 배 밑에 어항에다가 그 살아있는 물고기를 담아서 태평양을 건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청어를 수송하는데 청어끼리만 두면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청어와 가장 원수지간인 고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답니다. 청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는 내내 그 청어들이 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긴장하고 해서 잘 버텨 그 신선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물론 몇 마리는 잡아먹혀요. 그렇지만 대부분 살아서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인 신선도를 유지한 채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배 수송하는 분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계 역사의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단이 길고 저 북쪽을 우리 민족 곁에 이렇게 아픔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매일 전쟁의 위협, 특별히 핵의 위협으로부터 불안한 채 이 민족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휴전 상태일 뿐인데 그 휴전 상태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확히 전쟁 중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을까요? 이 남쪽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는데도 그 북쪽 집단을 처치하지 않으시고 저 말도 안 되는 정권을 몇 대에 걸쳐서 저렇게 유지케 한단 말이죠. 그 밑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왜 북쪽의 정권을 그대로 두실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께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 이 에서와 모압을 그냥 그대로 두도록 허용하십니다. 근데 결국 이 족속은 마지막 때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멸절토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족속과 전쟁하느라고 에너지 소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적합한 일진 몰라도 자 목자의 목적은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총을 들고 이리가 공격할까? 곰이 와서 잡아먹을까? 밤새 불철주야 양떼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한 새벽 2시쯤 이리 한 마리가 와서 양떼를 공격하려고 할 때 준비된 총으로 탁 쏴서 죽였어요. 한 마리 죽여보니까 이거 괜찮거든요, 재미가. 이 총 쏘는 게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자주는 아닌데, 실탄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해봐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대본에 날아갑니다. 그 표적판에 정확히 딱 군집이 돼서 표적판이 뚫어질 때 한 마리 잡아보니까 재밌거든요. 아유 재밌네. 양들을 전부 팔아치워가지고 총을 사서 온 산을 헤매면서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이 재미에 빠져있다면 그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본말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에서하고 싸우지 말고 모압하고도 싸우지 마라. 그들은 내가 다 이유가 있어 역사 속에 너희들 곁에 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런 모압과 에서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괴롭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져서 늘 힘들게 만드는 족속이 에서 족속이고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왜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냥 싹 청소하고 가면 제일 간단할 텐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게으름상 별 수 없어요. 정말 아닐 말로 애가 감기라도 알아봐야 주여 한마디라도 더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본성이에요. 뭐 근심거리라도 하나 있어야 겨우 하나님을 향하도록 회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 인생살이에 정말 이게 피하고 싶고 치우고 싶은 에서나 모압 같은 존재들을 항상 떨쳐내질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도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피하고 싶은 일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늘 감춰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압은 그리고 에서는 이스라엘 곁에 그냥 두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한 군데 보십시다. 14절을 보세요.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입니까? 38년 동안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했다 했을 때 광야 생활을 보통 몇 년으로 표현합니까? 40년. 40년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정확한 방황의 시간은 38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간을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정확히 38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체 광야 생활을 말할 때는 40년이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서도 보니까 정확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입니까? 38년이에요. 이 정확히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결과예요. 38년이. 근데 C.H. 다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그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늘 성경 해석을 하는 좋은 학자인데 C.H. 다드가 이 부분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5장에 나오죠. 그 베데스다는 베데스다라는 용어 자체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용어죠. 베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플러스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예요. 자비, 긍휼, 은혜, 인애. 저희 딸 이름이 인애, 인애. 헤세드에서 지었어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개념이에요. 헤세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 근데 어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일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에서 자유케 된다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연못 곁에는 각색 병 들린 자들이 우글우글 했어요.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 보글보글 했어요. 자, 우리 그 장면을 한번 확인을 하십시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49쪽.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그 연못 곁에 누가 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앞을 잠깐 볼까요? 거기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정확히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발생한 낭비된 세월. 38년 된 병자. 자,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누워있는 혈기 마른 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정확히 맞습니까? 새벽이라 말대꾸를 할 수도 없고 자, 그냥 예, 저를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아주 핵심 문제가 이 대답 속에 감춰져 있어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의 집에 서신 예수님. 무슨 그림이에요? 이 자비의 집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헤세드의 주제가 되세요. 그분이. 그분은 이 땅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모든 만백성의 질고를 지고 죽으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자비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헤세드. 이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 병자가 여전히 자기 속에 그 웅크리고 있는 인간적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는 얘기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당연하지. 누가 자기를 넣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의 의식구조 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라도 나를 업구든 끌구든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인간의 행위 개념이에요. 율법 개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아담의 본질이에요. 무언가 자기가 애쓰고 시도해야만 치료된다는 이 본질적 죄의 속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넣어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연못에 넣었나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연못에 넣어줬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권능과 은혜로 고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리의 오해가 뭐냐면 그 땅을 힘으로 뺏는 땅인 줄 알았고 힘으로 싸우는 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토록 만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모압과 에서를 왜 그냥 두도록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이 두 족속을 통해서 평생을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였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힘으로 싸우는 땅이 아니라 그래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 환자의 대답처럼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그러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계속 이런 의식구조 속에 신앙이 붙들려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체면, 허물, 내 조건 다 내려놓고 그분께 직접 직구하기만 하면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이거 인간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문제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외적인 고백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데모스트레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평생을 걸음걸음 뛸 때마다 이 원리로 살아가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십자가 밑에 풀어지고 내려놓고 십자가의 모든 죄짐을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께 여러분의 기도가 더 집중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속에 삶 속에 이런저런 모압같이 에서처럼 이런 일들은 좀 내 곁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 개념치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손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은 주님의 힘으로 십자가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십자가 밑에 짐을 풀어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오늘 진행되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토요일 작년 축제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적인 문제, 부모님들, 믿지 않는 가족들, 취업, 결혼 문제,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필요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